여러분, 제가 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고향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고향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요, 중고등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가 해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요즘에는 뭐 연수원도 가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제가 있을 때보다는 좀 나으니까요. 뭐 대학 기숙사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때문에 해도 뭐 그런 이제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산골 시골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 장소를 쓰기도 했고, 뭐 쌀을 저장하는 창고라든지 과일 저장하는 창고, 거기를 빌려가지고 스티로폼을 깔고요. 막 30명씩 40명씩 그렇게 지냈던 수련회를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아,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예. 뭐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의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면 막 그때의 감동과 은혜가 막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이제 톡팅 교사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되면 톡팅 수련회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명칭이 이렇습니다. 골고다 체험. 예, 골고다 체험인데 수련회 장소가 결정이 되면 선생님들은요 그 근처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을 찾습니다. 예, 언덕을 찾고. 그러니까 수련회 장소가 뭔가 외진 곳, 산 등승이 이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덕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큰 나무 강목을 구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를 열 몇 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십자가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보는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한 개 길이가 2m가 넘는 그런 이제 큰 강목을 구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세 개 십자가는 더 큽니다. 더 길고 어떤 용도일까? 예, 상상하신 것처럼 예,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나머지 두 개는 좌우에 있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서부터죠. 그 십자가를 이제 언덕에 세웁니다. 예, 언덕에 세우는데 근데 그 십자가만 언덕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부 회장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매답니다. 그리고 고등부 부회장, 예, 그 다음에 고등부 총무, 양옆에 강도로 이렇게 예, 매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매다는 게 아니고, 예, 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발은 이렇게 받침대 내가지고요, 이렇게, 세워서 이제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쉽다고만을 할 수가 없는 게, 두 시간 정도를 그렇게 꼼짝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장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강도처럼 이렇게 하고 그 복장도 갖추어가지고 골고다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머리에도 가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불편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연류관을 쓰고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언덕 밑에 있던 동산 밑에 있던 학생들이요 이제 조를 지어가지고 선생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2m가 넘는 자기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예수님과 강도들이 있는 예, 그곳까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오르막이니까 여러분 힘들죠. 예, 힘듭니다. 중학교 저학년이라든지 또 여학생들은 올라오다가 막 십자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교회 선생님들이 학생 여러분 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세 흐트리지 않습니다. 바로 맵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학생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올라가 주시는 거죠. 이 목적이 뭐 극기 훈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곳곳에 이제 카세트를 틀어놓고 이제 찬송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하신 고난이라. 이런 찬양 쫙 울려 퍼지면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강도 두 명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면 그 아래에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자기 반 친구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함께 중보해 주십니다. 근데 골고다 체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되면 그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또 내려와야 됩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또 올라오는 길과 또 다릅니다. 그 길에도 이렇게 카세트를 틀어놓고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집니다. 예. 주 하나님 막 이런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십자가 고난의 체험이 다 끝나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 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가까운 개울가로 가거든요. 개울가로 가서 학생들과 같이 이 골고다 체험에서 느꼈던 그런 은혜들을 이제 나누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변화, 그리고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학생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줍니다. 발을 씻겨 주면서 축복하고 다 같이 이제 손잡고 합심하는 기도로 모든 순서가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세 사람이 있잖아요. 회장, 이제 부회장, 총무. 예, 세 사람은 뭘 하느냐. 예,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뭐 뿔쭘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고요? 예, 제가 고등회장이었거든요. 십자가 매달리는 동안 예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이렇게 더위가 있으니까. 그 한여름 그 땡볕에 두 시간 동안 이제 매달리면서 이제 갈증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땀은 이제 범벅이 됩니다. 얼굴과 몸이 더위에 익어갑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힘드니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렇게 두 시간 동안 그냥 매달리는 것도 힘든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매달려 있던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은 얼마나 심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막 울컥하는 거죠, 제 마음이. 그리고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과 친구들 다시 만나잖아요. 예,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없지만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 큰 어떤 신앙적인 울림이 있었고요, 감동이 있었고 실질적인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돌봄을 일도 못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전혀 못 받은 그런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저에게 신앙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의 아픔, 저의 고통, 그것을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셨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이 탈선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에 혹은 좋은, 우리가 뭐 모든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해서 점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좋은 대학 가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인정받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할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어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의 성적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 학원 시간이 주일 예배랑 겹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개야, 우선 하고 몇 달 다니고 다시 예배 드림인데 뭐 늘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라는 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또 요즘엔 여러분 주의를 끼고 자녀들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가족 계획들 세우실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주의를 다 빠짐없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주일성수를 우리가 율법주의로 변질시키는 것,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동으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린 경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일에 우리 가족여행을 다니시면서 실컷 여행하다가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야,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 설교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 찜찜하잖아.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라도 듣자. 근데 피곤하니까 1.5배속으로 듣자.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기를. 우리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다 알고, 심지어 그런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느낍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가며 발버둥을 쳐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온전할까 말까 하는데 늘 하나님의 뒷전의 인생, 그런 판단,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수님 고난 당하셨고요.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 마음 아프죠. 그 고난과 그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서 초고속으로 승진한다. 우리가 원하는 집을 얻고 멋지게 살아간다.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진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연금 들어놓고 나중에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대부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우리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우린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아니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제자들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심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바라고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의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부활이 안 믿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혹시 계실까요? 예,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지낸 날이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봤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눈으로 본 부활도 의심한 현상,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 자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심각한 죄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긴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그 감정 자체는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활에 동의가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 전투라는 거죠. 왜?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고요 시험합니다. 언제나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육상 경기의 허들 종목하고 좀 비슷합니다. 의심이라는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타나요.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주어지는 허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뛰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심의 허들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넘어갈 생각도 안 해요.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장애물을 보면서 그거 봐, 하나님 없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애물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증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허들 가운데 꽤나 튼튼해 보이는 허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 진화론 쪽에 있는 과학입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이라든지 어떤 힌두교나 큰 종교적인 우상들입니다. 진화론 쪽에 있는 과학, 그 과학계에서는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기원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환경이 되면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된다고 봅니다. 합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유기물이 좀 더 복잡한 유기물이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절로 우연하게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이 바로 이 진화론 쪽에 있는 가설입니다. 우리 사람의 조상이 뭐죠? 무생물입니다. 무기질. 심지어 그 무기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 뭐냐면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에게서 유래했다는 거죠.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종이 또 다른 종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창조과학자들은 이걸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해보면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무기물이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저절로 존재하는 무기물이 어떤 환경에 대해 가지고 우연하게 유기물이 되는 것, 그 유기물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이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과학자 혹시 보셨습니까? 최초의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물이 또 다른 종으로 진화되고 또 다른 종으로 진화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것, 그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가설인 거죠. 가설. 그러니까 그런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가설, 그런 가설을 그렇게 믿으려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결국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거죠. 아니,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 그 열정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써요. 참 제 입장에서는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한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사건이라는 게 증명해야 되는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발 나를 바라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넘고, 또 장애물이 나타나면 네, 그때 또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은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건 뭐냐? 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19절과요 20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위임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언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도전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어떤 일에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위임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 주님의 일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소구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 주님의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창단에서 우리 방금 찬양하는 거 보니까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대요. 모든 것을 드리리. 예, 모든 것을 드리리. 예. 그 선한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은 이 지상명령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공동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이는 목장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과 또 마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잘 알 말씀인데 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르침 뭐죠? 예, 섬김, 종이 되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예,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 무리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선교단체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사장과 새 대표의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의 전임 대표가 이 박상은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분당 샘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은 안양샘병원의 미션 원장님이셨습니다. 전체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보직을 바꿔서 미션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몇 달 전에 베트남으로 의료봉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장로님은요, 누가에도 섬기시고 많은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또 북한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참 많은 영혼들 섬겼습니다. 제가 그 사진 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북한에는 여러분 이게 의료 시설이 낙후하다 보니까 저희야 뭐 이제 동네에 있는 병원을 통해 가지고 투숙을 받기도 하죠. 큰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여기는 대학병원에서도 투숙기가 잘 없어가지고 그나마 있는 투숙기도 고장이 나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인공신장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 장면이 뭐냐면 투석실을 설치를 하고 환자를 처음 이제 투석치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례식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연 형제라는 이제 형제인데요. 아버지를 이렇게 추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션 원장이라는 직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직함 속에서 아버지의 향기로운 삶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션 원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부름받으셔서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뜻 아래 하나 되도록 모으곤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몸을 보이셔서 온 힘을 미션을 위해 쏟기를 매일 아침 다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박상 장로님이 남들이 알아주는 의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혹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교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은 그냥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 그 직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요 참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의사로만 살아도 누구 하나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이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아서 선교를 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섬겼던 거죠. 부활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선한 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으로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감당했던 겁니다. 어제 이제 새로운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요. 이 박상은 장로님 후임으로 우리 교회에 홍순철 목자님이 대표가 되셨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홍 목자님이 이 박상은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선한 일, 이런 주님의 기뻐하신 일은 우리 박상은 장로님이나 혹은 홍순철 목자님만 감당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제자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 시간이 많고 적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 그 선한 일에 부활의 능력으로 참여하기를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매일매일의 삶이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그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허들을 우리가 혼자서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거친 파도 몰려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돈을 좀 잘 못 벌고 자랑할 만한 직장이 알릴 수 있습니다. 그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신앙입니다. 성령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가르치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대위임령, 이것을 감당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스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을 돌아갈 겁니다. 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를 다 사용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다시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